오늘 공동성사 일가 본문이 무척 깁니다. 이게 갑자기 대타로 나서니까 본문으로 때우시려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본문을 반으로 줄인 게 이래요. 어차피 오늘 본문이 하나의 긴 이야기인지라 결국 한 가지에만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4장은 요한복음 지난번에 3장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소위 유대교 최고수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예수를 찾아오죠. 4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업신여기는 사마리아인 그 중에서도 여자를 대낮에 공개적으로 만납니다. 이렇게 3장과 4장은 서로 대조, 대비되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의 통일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뭐라고 할까? 예수님의 프레임, 예수님의 신학하기, 어떤 틀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로 가는 도중에 사마리아를 지나게 되고 한낮에 갈증을 느낍니다. 마침 운물이 있어서 그 여인에게 물 한 그릇 주기를 청합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당시 서로 이렇게 상종하지를 않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인 그것도 여인에게 다가가 말을 거니까 너무 당황하셔가지고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당신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내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정도다. 내가 그런 분이다. 오잉? 먹니? 이래가지고 이제 여인이 당황하다 못해 황당해 하셨죠. 답답하기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얘기 도중에 갑자기 당신 남편을 불러오시오. 이건 또 뭔 말인가? 예수님이 남녀가 같이 있으니까 좀 불편하셔서 그랬나? 낯을 가리셨나? 그럴 거면 처음부터 물을 달라고 하지 말았어야지요. 여자랑 얘기하니까 이게 말이 안 통해서 남편을 불러오라고 그랬을까? 사마리아 사람이라면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뭐 남자나 여자나 별 차이가 있었을까? 그런 의문도 생깁니다. 여인이 말합니다. 제게는 남편이 없어요. 예수님 왈. 당신에게 남편이 다섯이 있었는데 다 떠나고 지금 여섯째 남자와 살고 있지만 그 사람도 남편이 아니죠. 여인이 이 사람 진짜 용한 점장이구나. 어찌 이렇게 잘 맞출까?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 말씀에 은혜가 없습니다. 여기서 물이라든가 남편은 모두 상징적인 말입니다. 물이 우리가 늘상 마시는 그런 물이고 또 그런 물을 여인에게 주어서 평생 물길로 올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예수라면 본인이 목마를 때 조금 마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한 물은 그런 물이 아닙니다. 여기서 남편은 여인의 배우자가 아니라 주인, 더 나아가 섬기는 신을 의미합니다. 열왕기하 17장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수도가 사마리아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사마리아로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당시 사마리아를 멸망시킨 제국이 아시리아입니다. 소위 우리가 임페리얼리즘, 제국 이런 것이 처음 일어난 게 아시리아라고 이제 보는데 그때 그 아시리아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국가들 당시의 전 세계를 집어먹지요. 그러면서 아시리아는 자기가 지배한 그 나라 국민들의 어떤 민족성을 말살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들어다가 다른 지역에 심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은 이쪽에다 심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온 그 민족 혹은 국가 혹은 지역이 다섯 군데에서 왔다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당시에는 지역마다 민족마다 지역마다 그 자기들의 고유의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신을 가지고 온 거죠. 우리가 지금 말합니다. 당신의 신이 누굽니까? 누구를 섬깁니까? 그거는 우리에게 당신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묻는 옛날 방식입니다. 다섯 군데에서 신을 모시고 왔다? 그것이 남편이 다섯이라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외국에 침입을 받고 식민지 생활을 한 지가 오래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같이 소위 제국이라는 전 세계를 통틀어 먹은 그런 강대국 하에서 이 피지배로 있었죠. 아시리아가 그렇고 바빌로니아가 그렇고 페르시아가 그렇고 그리스 그다음에 롬 이렇게 다섯 개 5대 제국을 둘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의 핵심은 그동안 여인이 함께했던 남편이 그 여인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구원을 주지 못했다. 숨은 뜻,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이데올로기, 가치관, 정체성이 그 여인을 영생에 이르게 하지 못했다. 이것이 물을 기르러 온 여인에게 영원히 갈증이 나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한 말과 연결이 됩니다. 가치관, 이건 어떤 틀을 짜는 겁니다. 한때 한국에서 프레임이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프레임, 프레임, 한국말로는 프레임, 틀이죠. 일본말로는 왁구. 사진을 찍을 때 어떤 프레임을 쓰느냐에 따라서 작품이 다르게 나옵니다. 보는 시각, 요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프레임을 세상을 보는 관점, 어떤 가치 체제를 뜻한다는 면에서 우리가 배운 말로는 패러다임으로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사물이나 사건을 대할 때 그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어떤 기본적인 틀, 사고 체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면 공부하는 시간을 무척 단축시킬 수가 있어요. 수십 년이 걸쳐야 얻을 수 있는 그런 지혜,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은 구글하면 다 나오고 그런 지혜를 단박에 깨칠 수가 있습니다. 뭐 제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저도 우리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한 방에 깨칠 뻔했죠. 큰 그림을 가지고 그 프레임 안에서 온갖 지식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공자님은 일이관지 하나로서 그것을 꿰뚫는다. 뭐 이제 이런 의미예요. 한 가지 기본적인 틀, 프레임, 패러다임을 통해서 모든 것을 꿰뚫어 본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가치관이라고 종종 부릅니다. 이데올로기, 복음, 믿음 모두 같은 것을 가리키고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믿음을 갖는 것, 복음을 갖는 것, 가치관을 갖는 것, 프레임을 갖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규모 있게 운영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좋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프레임이 자신도 모르게 짜여진다는 사실입니다. 길들여지는 것이고 나쁜 표현으로 하면 세뇌당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돈이 다다. 뭐니 뭐니 해도 머니다. 이런 이제 프레임인데 이걸 누가 짰을까? 자본주의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그룹에서 던진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다른 예는 정치권에서 특히 선거철마다 등장하는 진보와 보수 대결, 양자 대결 구도입니다. 이것을 통해 가장 이득을 보는 그룹이 누구일까? 이 질문을 하면은 답을 금세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정치와 종교 분리라는 이 말은 종교 분리라는 말은 서로 구역을 침범하지 말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그런 책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가들이 교회에 간섭하지 말고, 물론 이 말이 시작은 유럽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종교라고 하면 교회고, 그러니까 정치가 종교에 간섭하지 말고 교회가 종교에 간섭하지 말라, 뭐 이런 의도입니다. 그런데 이 정교분리라는 생각이 필요에 따라 한국에서 보수교회 목사나 신도들에게 아주 유용하게 쓰이죠. 그런데 지난달 말에 민주주의 회복 염원 시국 미사에서 그 천주교 이용훈 주교가 아주 쓰디쓴 말을 던지죠. 정교분리란 정치와 종교가 유착되어 부정을 저지르지 말라는 뜻이다. 정치와 종교의 분리, 이런 일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종교 없는 정치는 그저 폭력일 뿐 깡패 집단과 다르지 않습니다. 정치 없는 종교는 그저 사이비 집단입니다. 제가 카톡방을 통해서 소개한 경향신문의 글이 눈길을 끕니다. 태극기 집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진보 정당에서 오래 일했던 사람 한 명, 보수 정치 철학 연구자 한 명, 그리고 한국 개신교에서 활동하는 제3 그리스도교 연구소 실장, 이렇게 세 명이 3시간여에 걸쳐서 담아한 그런 대담을 실은 내용입니다. 특히 김진호 연구실장은 제 책 마가복음 정치적으로 읽기에 추천의 글을 쓴 사람이기도 합니다. 기사가 제법 길지만은 그중에 일부로 이 대담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대담자들은 태극기 집회는 밀려난 사람들의 인정투쟁이라며 집회 조직자와 참여자를 분리하고 동정과 혐오 이분법을 넘어서 사안을 볼 것을 주장했습니다. 내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또 지키고 싶은 그 가치관, 그 프레임이 누구의 것일까? 그것을 질문해 보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 본문의 이야기로 바꿔 말하면 내 삶에 영원한 생수, 행복을 가져다 줄 그런 것인가? 내가 지키고자 하는 그 프레임이, 이 프레임이 내가 스스로 만든 깨우친 가치관이 아니고 누군가 내게 주입시켜 주었다면 그것으로 인해 가장 이득을 보는 그룹은 누구일까?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사마리아처럼 한국도 강대국의 영향 속에서 역사적으로 피해를 입었고 또 현재도 입고 있습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한국이 자주 독립 국가가 된 이래로 단 한 번도 제대로 자주 독립을 하지 못한 이유는 주변의 압력도 있었지만 아마도 스스로 가치관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단적으로 말해 1945년 당시에 가치관의 주체였던 친일 세력, 그것을 청산하지 못한 것이 대한민국 불행의 시작이고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강대국들의 이념 싸움에 노란한 국민들, 전쟁을 겪은 세대들에게 공산주의는 나빠요, 빨갱이고 타도의 대상이라는 그런 정치적 프레임을 심어준 사람, 그 프레임이 작동한 결과입니다. 한국이 자주 독립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공산주의 때문도 아니고 대한민국을 둘러싼 강대국들의 이권 싸움이 주된 요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등에 업고 일어난 군사 정권이 수십 년간 한국을 지배했습니다. 정경유착, 정치와 종교유착, 언론, 군사, 검찰 등 온 나라가 하나의 새로운 가치체제 하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누구를 위한 프레임인가? 누구를 위한 가치관이었는가? 질문할 새가 없었습니다. 해방 후 이미 70여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친일파 청산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건 너무 무리 같습니다. 이미 시간이 오래되어서 독립군 자손이나 친일파 자손이나 결혼하고 다 섞여 살아서 이젠 온 국민을 심판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념 전쟁으로 빚어진 군사 정권 그리고 그것에 기생해서 일어났던 온갖 적폐와 비리는 청산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최소한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한 나라의 민주 시민이고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탄핵되고 파면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힘의 공백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서든 한자리 하려고 새로운 프레임 짜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저 프레임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깨어있는 시민이라면 이 시점에서 누가 프레임을 짜고 그것이 누구의 것인가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선거는 보수와 진보, 양당 체제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위임을 받은 일꾼으로서 지도자가 헌법에 따라 국정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 투표권을 가진 시민들의 할 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귓가에 계속 맴돕니다. 내게 남편이 있었지만 다 떠났고 지금 내게 있는 남자 또한 내 남편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과거 중국의 여러 왕조들에게 지배를 당했고 치욕스러운 일제 강점기도 보냈습니다. 러시아와 미국이 각기 다른 이념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농락했지만 그들이 한국에게 구원을 가져다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남북통일에 방해만 놓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해방 이후 민주공화국을 설립했지만 그 역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했습니다. 헬조선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산에서 예배를 할까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할까요? 보수를 찍을까요? 진보를 찍을까요? 이 땅에서도 말고 저 땅에서도 말라. 하느님을 예배하려거든 진리와 영으로 예배할지니라. 선거철마다 또 위기의 순간마다 한국 시민 그리고 크리스찬들로서 우리들의 과제는 예수님의 가치관이 살아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그것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남이 내게 심어준 프레임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것이 아니고 세대 간의 갈등이 이념 전쟁으로 치부되는 그런 얍삭한 정치적 계산 안에서 그런 현실 앞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하느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생수가 되고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으로 승화되기를 바랍니다.